예, 오늘은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는 또 중요한 한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몇 교회가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스텝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또 빌립보 교회도 아마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교회를 제가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문을 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이 많은 경우에는 한 개인의 어떤 영적인 체험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목을 보면 성령께서 에베소에서 하신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성령께서 하셨고, 안디옥에서도 성령께서 하셨고요. 결국은 성령께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가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크게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그의 이력서를 다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기록돼 있고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에베소에서 만난 이 아볼로의 제자, 한 12명쯤 됐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해나가면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는 이 과정을 그냥 어느 순간에 아무런 그 전혀 배경이 없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꽝 하고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엮으시고 사건과 사건을 엮어서 정말 우연으로 볼수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진행시켜 봤으면 좋겠는데요. 바울 사도가 크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크게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뒷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오늘 그이 본문은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첫 부분,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하게 되는 이 내용인데, 그 이전에 2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중요한 행선지를 고린도로 이제 잡았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격려하신 말씀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계속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비교적 긴 시간이죠, 바울에게는. 바울은 계속 돌아다녔으니까요. 한 1년 반 정도를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거기에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많이 들어봤죠? 나못 들어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여자 이름이 먼저냐 남자 이름이 먼저냐, 가끔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의미를 두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누가 먼저이든지 간에 이 부부는 부부입니다. 부부. 모든 그들의 사역은 부부가 동역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참 특이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장막을 깁는 일을 바울과 함께 도왔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나름 경건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된 사람들이죠. 결국 이제 사역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핍박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보여주실 때 바울이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동역자들을 며칠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함께 떠나온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이 됐으니까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이 유럽에서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 지역에서 터키 쪽으로 나오다가 에베소에 들려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좀 여기 좀 머물러 있어서 우리에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르쳐달라 그랬지만 바울이 머물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놓칠 수 있는데 바울이 의도적으로 본인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가지만 의도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갑니다. 자 이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3차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안식일날. 경건한 유대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공유한 공동체가 아직은 없는 겁니다. 에베소에. 근데 회당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회당에서. 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그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미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네트워킹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또 곳곳으로 파송되고 거기서부터 또 뭐 에베소로 뭐 여기로 가는 건데 아니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직까지 우리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로 얘기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입니다. 리비아 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프리카 그러면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죠? 당시 1세기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교육적으로 활발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가서 산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태어나면서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능통한 게 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교육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장했는데 자라고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헬라 교육을 헬라적 교육을 완벽하게 받은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헬라권 교육, 즉 헬라권 교육을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교육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레토릭입니다. 레토릭, 수사법. 이 레토릭의 중요한 것은 로직입니다. 로직, 논리, 논리적으로 모든 걸 전개해 나가는 로직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의 헬라 교육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아마 바울도 이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좀 어리석지만 설득력보다는 십자가의 도를 그냥 있는 대로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아볼로는 이런 헬라적인 교육에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근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배웠던 사람이니까 결국은 헬라적 교육, 히브리적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왔는데 이분이 오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듣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사건인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약간 좀 추론이긴 한데. 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개혁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러한 소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공동체로 퍼진 겁니다. 그 중에 한 소문의 이 흐름이 알렉산드리아로 간 거예요. 유대에서 북부 아프리카로. 뭐 그게 아주 먼 거리는 아니니까요. 뭐 비슷하죠 다. 그래서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같다.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한 훌륭한 이 지식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과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구약 성경과 함께 연결하면서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는 풀 스토리를 알질 못했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이나 교회가 형성된 사건과 스데반의 핍박 사건 이런 걸 전혀 몰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더라. 그의 죽음이 유월절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가 아는 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라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흐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흐름이 알렉산드리아로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가지 않고 굉장히 덜 익은 상태에서 그대로 알렉산드리아로 넘어갔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모든 들은 정보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가가 된 거예요. 일종의 변증가가. 그래서 그가 에베소로에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예루살렘 사건을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했는지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된 모든 그 어떤 과정을 들었지만 아볼로는 그걸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한 장소에서 만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저기 회중 중에 앉아있는데 아볼로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 구약성경 어디 읽었겠죠? 그리고 쫙 예언서를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이렇게 해석한다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을 성취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볼로의 얘기를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예측지 않았던 곳에서 진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 근데 문제가 있었어. 얘기를 나눠보니까 풀 스토리를 몰라요, 아볼로가. 그 이후 사건을.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내가 여기까지 복음을 듣고 왔는가를 다 설명해 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간 중요한 가르침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던, 결국 교회다. 결국 교회다. 저는요, 그걸 확실히 믿어요. 결국 교회다.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볼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아볼로의 반응이 이거예요. 교회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교회가 있다. 고린도에 가면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로 지금 왔습니다. 여기도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하는 말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내가 가고 싶다. 너무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교회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편지를 써줬어요.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사람이 고린도의 교회에 찾아가거든 당신들은 형제로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예루살렘 사건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에 관계된 사건들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딱 갔을 때 귀한 거죠. 아볼로는 이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훈련된 분이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를 받아주고 그가 고린도에서 위대한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위대한 사역자가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압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죠? 그 말. 나는 심었고 나는 1년 반 동안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심었고 그러나 아볼로가 너희를 물 줘서 자라게 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라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꼭 아볼로와 자기 자신을 동급에 비둡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와 나는 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로서 그의 사역을 다 했던 거죠. 저는 이게 우연치 않아요. 너무너무 이 상황들이 오케스트레이트가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건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이처럼 가져다가 쓰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지고 또 그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근데요, 요 사건이 에베소 교회 사건과 그대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갑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제 분별하는 이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이 약속한 대로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누굴 만났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아직도 여기에 적당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한 12명 정도 되는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설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냐면 아볼로의 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볼로의 제자로서 아볼로가 가르쳐준 말씀까지만 알아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죠?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알지 못해요. 그들은 오직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게 되고 그 이후에 성령에 강림하는 사건이 재현되는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의 하나의 메아리 치듯 오순절 사건이 다시 한번 레플리케이트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은 조금만 지금 두고요. 여기에 제가 꼭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아볼로의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 사람이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을 머리만 크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시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볼로의 문제는 지식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이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거든요. 그것을 브리스길라 아귤라가 해줬을 때 여기에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가서 훌륭한 사역자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도 여러 가지 설교를 저도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흥의 아주 단골 메뉴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한두 번 들었어요, 이 얘기? 저는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식으로만은 안 된다. 여러분 지식으로만은 안 돼요, 사실. 근데 그 지식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식이면 그 지식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마치 머리와 심장을 분리시켜 놓고 머리는 불필요하고 심장만 뜨거우면 된다.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 얘기로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고 또 어떤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단계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떤 뭐 세례라고도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방언을 경험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 그러므로 이 소위 두 번째 은혜, 세컨 블레싱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건 믿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불량한 거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나는 불량품이구나 그러고 굉장히 고민하죠. 여러분 불량품입니까? 지금 듣고는 계시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너무 막 지금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나가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잘못이고. 근데 어쨌든 하도 이 스토리가 막 넓게 전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상한 것도 보고 뭐 한번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것이다. 제가요, 설교를 쭉 찾아봤는데, 듣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스크립트로 나와 있는 거, 아웃라인으로 나와 있는 것을 쫙 검토를 해봤는데요. 99%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99%가.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뭐 아주 유명한 소위 장로교 목사님이든 뭐 어떤 목사님이든 거의 이 본문에 와서는 하는 말이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다. 여기에 처음 바울이 만났던 어떤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완벽하게 입문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깊숙이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준비시켜진 preparation. 왜 그 말이 중요한가 하면 준비라는 말이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은 준비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굉장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냥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풀리 입문하지 못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때 이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너희가 그럼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We were baptized in the baptism of John.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 속에 들어가 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는 준비하는 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그분이신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은 시간에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누가가 쓴 누가복음 3장으로 가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누가는 누구보다도 요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요한의 중요성을 알아요. 근데 3장에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아주 구체적인 회개를 촉구하죠.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세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거둘 것만 거두고,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만 갖고 살아라. 굉장히 획기적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상당한 교회, 아니 그 당시에 이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15절로 갑니다.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요한이 혹시 오실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이때 너무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준비시키는 자다. I am here to prepare you. 나는 너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곧 그분이시다. 그분은 누구죠? 심판주이시죠. 심판주.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너희의 외형적인 씻음을 주는 것이 나의 할 수 있는 전부다. 너희의 마음의 뉘우침, 죄에 대한 자각, 그것을 좀 씻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충동, 너희의 영적인 그 어떤 갈망,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매치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로 외형적인 씻음을 주는 것이다. 근데 말 그대로 요한은 자기의 한계를 안 거죠. 나는 너희의 심령까지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속까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다. 나는 오직 너희를 회개의 씻음을 통하여, 외형적인 씻음을 통하여 준비시켜주는, 너를 목욕시켜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분이 심판주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물세례 받습니다. 물세례는 안 하고 그냥 물은 없이 확 이러면 불이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세례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도 제자들이 그 세례를 받았고 또 그 세례를 나누잖아요. 성부와 성자의 성령으로 드리는 세례를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물세례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그냥 외형적인 세례가 아니라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성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요한의 세례와 어떻게 다른가?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가서 이 12명의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태동케 하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그 심령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알곡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16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타작마당에서는 뭘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여기에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성령과 불을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면서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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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조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성령이 불로 상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이미지가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임한 사건인데 제가 그때 설명을 했지만 이 불은 하나의 adjective, 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실제 거기에 중요한 건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혀를 의미하는 겁니다. 혀가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뜨거움의 개념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성령과 불, 그냥 딱 듣는 순간에 아, 불 같은 성령, 불. 빨리 불을 받아야 돼. 뜨거워져야 돼. 근데 그 밑에 바로 한절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곡간은, 아 죄송합니다. 알곡은 곡간에 생명이죠. 살리는 거죠. 반면에 쭉정이는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의미는 뭐냐면 살리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불은 뭐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를 첫 번째로 중요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알곡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구분하시는, 살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내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자꾸 뭐 이렇게 체험, 개인의 체험의 어떤 단계에서 뭐 뜨거워지고 뭐 안 하던 얘기를 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만 가지 마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 이 거듭나게 하시는 믿음을 내게 주셨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기 불, 너무 불 같은 성령을 찾지 마시고 살리시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다시 이제 1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9장 4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여기에 세례와 안수를 두 가지의 다른 액션으로 보시지 마시고 한 액션으로 보면 좋겠고요. 여기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라는데 이 주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두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믿음 주시는 결국 우리를 알곡된 것으로 만드시는 이 알곡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소속감입니다. 우리의 belonging,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걸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말은 뭐죠? 나는 내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냐 방언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종이 히브리 상전을 모십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율법을 베풀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6년을 섬기면 7년째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종이 내가 내 상전을 너무 사랑하니까 또 거기에 이제 종으로 살던 그 상황 속에서 만난 아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상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종신, 그러니까 내 평생 동안 평생도록 내가 이 상전을 모시고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상전은 그 말을 확인하고 그를 문으로 데리고 왔어요. 문,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라 그랬습니다. 뭐 그 말은 뭐 귀 뚫는 분 많잖아요. 좀 크게 뚫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귀의 뚫어짐으로 거기에 아마 무슨 링을 하나 달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종신 이 주인의 종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의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은 마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왜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도장이 우리에게 딱 찍혀지는 겁니다. We belong to Jesus.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겁니다. 세상하고. 세상은 너무 달라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오순절파의 어떤 그런 그 세컨 블레싱의 신앙으로 내가 어떤 영적인 슈퍼스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를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이후로는 돌아가지 않는다. 굉장히 위태로운 교리예요. 성령 받았다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세례,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사건을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의 안목이 달라져요.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가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 중에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사랑, 사랑. 근데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온 거죠. 나는 참 사랑하기 힘들다. 나는 누구를 사랑할 줄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 많죠? 나는 사랑을 잘 못해. 아내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녀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나를 냉랭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을 잘 못해. 이때 굉장히 불안한 건 뭐냐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할까 봐 되게 좀 불안해요. 저는 굉장히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너무 좀 차갑다고. 근데 여러분 넘어가세요. 그거는 저를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나는 사랑할 줄을 몰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번뜩 들어오는 생각이 사랑을 할 줄은 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사랑할 줄 알아. 내가 오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당신은 너무 사랑할 줄 알아. 사랑을 할 줄 알아. 근데 뭘 못하냐면 자기 사랑은 하는데 남을 사랑을 못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랑은 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다 채울 줄 알아.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 전혀 거리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못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사랑을 안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이게 솔직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근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종합이라는 골든룰입니다. 네가 남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해라.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일 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내에게 감정 표현 못해요? 아유 뭐 멋졌고 뭐 어쩌고. 근데 여러분 하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상대의 마음을 느껴줄 수 있으면 돼요. 내가 나를 느끼듯이.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죠?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 마음이 변하도록.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믿음을 얻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소속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됨.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belonging이 아니라 이거는 identification.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 즉 교회됨을 의미합니다. 교회.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께서 교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으면요, 세상은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일한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가정에 유일하게 여러분밖에 없다면 여러분이 보여줘야 예수님이 보여요. 그 공간에서는. 내가 예수님 보여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방언과 예언은 넌센스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딱 몇 번 등장합니다. 매번 전도할 때마다 일어날 일이 아니고요. 자,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그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교회의 태동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이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Once for all,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같이 성령이 한번 강림하신 겁니다. 근데 요 사건이요, 메아리 치듯이 요한 이 사도행전에 중요한 문이 열릴 때마다 한 번씩 툭툭 나타납니다. 요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돌멩이를 가지고 물에 팡 던졌을 때 펑 빠지는 그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둥그런 링이 몇 개가 나타나는 거죠. 에코입니다. 에코. 메아리. 본질은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의 그 부수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마리아에서 한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한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12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였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언어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개인의 영적인 체험 정도가 아니고요. 공개적인, 공적인 교회 형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장면인 거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절이죠.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제가 이걸 보면서 누가는 조금 모자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언뜻 하게 돼요. 아니, 12명도 카운트가 안 돼서 열두 사람쯤. 우리가 보통 열두 사람쯤이란 말을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하죠? 한 100명쯤? 1000명쯤? 왜? 정확하게 숫자가 안 세지니까. 11명이에요? 13명이에요? 이게. 12명쯤은 뭡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12명이 정확한 숫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12는 사도행전 1장의 12 사도를 채웠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전파자로서의, 즉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 운동의 문이 열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에베소 교회의 파운데이션 스톤이 되었던 12명의 제2차 사도들의 명단처럼 보이는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아,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곧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이다. 자, 이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아볼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셔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지 보여주셨고, 아볼로 사건과 연결되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본질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지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어렵지만 그 순종의 스트러글을, 순종의 갈등을 치러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체성이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소통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살려고 참 애를 쓰세요. 그리고 참 경청하세요. 힘든 설교도. 그리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제가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사랑해 주신다고. 네. 항상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사만 잘하면 돼요. 이 교회는 정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뭔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힘차게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들은 말씀을 잠시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하여 수많은 점들을 연결시키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그 안에서 우리를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준비되는 준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 마음의 믿음의 증거가 너무너무 빈약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없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좀 아직은 전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두어 곳간에 들이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혼을 생명의 추수로 추수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의 세례를 내게 베푸소서. 그리고 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주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명예와 물질과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나의 감정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소유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속에 입문하는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회 되게 하신 주님, 나의 얼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공간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영혼들이 많게 해주십시오.